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을 늘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인데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첫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결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같은 시각으로 주님을 조명했다, 보았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하고 이 세 복음서는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결이 달라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거나 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라더라도 해석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 많이 시도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거의 AD 90년 전으로 보기 때문에 70년 이전에 다 기록되어서 이미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새 복음서와는 달리 새 복음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없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 1세기 말이 되면 거의 교회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정돈했기 때문에 그 정돈된 신학의 내용을 알리려 시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인정하셔서 요한은 늘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제자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가리키시면서 이분이 앞으로는 너의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어머니에게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으로 듣고 끝까지 주의 모친을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시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 성도들을 모시고 요한은 에베소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는 일을 다 하다가 그 후에야 본격적인 전도사역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활동은 아주 늦게 시작되었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시간을 많이 주셔서 또 오랫동안 장수하는 100세 가까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이 요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잘 정돈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목적을 먼저 요한복음에는 밝혀줍니다. 그리고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주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하고 기록의 목적을 선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내용의 전개가 아주 체계적이고 정돈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소위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여러 가지 일곱 가지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선별해서 자기 정체성을 소개하시는가 하면 또 기적도 일곱 가지만 선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기적과 중복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신다는 사건만 중복되어 있을 뿐 나머지 모든 기적들은 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사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정돈해서 기록했는데 특히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기적을 설명할 때마다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표적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표적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속에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기적을 설명할 때 표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요한은 이것이 첫 표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으로 이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혼인 가정을 축복하셔서 삶의 새 출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요한 자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굉장히 목적에 부합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목적이란 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죠.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메시아이신지 또 왜 그를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첫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도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진리를 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첫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은 그 가능성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현장 속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는 거기에 둘러섰던 많은 하인들이 절대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떠오라면 떠오고 떠서 갖다 주면 갖다 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고 사람들의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그런 차원도 더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그럼 어떤 물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텅 드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 가정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 항아리를 출입구 앞에 두어두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미크베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 미크베는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서 회당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에도 이 미크베를 마련해 두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해서 바깥 세상 다니면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라는 회개의 표시와 또는 죄 씻음의 표시로 예식을 행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 좀 더 지나가면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된 물에 손을 씻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더러웠던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르켜 정결 예식이라 했고 율법에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부정하게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결한 사람으로 정상화될 때 항상 이 미컵의 물을 이용해서 손을 씻는 예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이 미컵의 돌 항아리의 물은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돌 항아리에 마련된 정결케 만드는 물로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맥베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맥베드의 입을 빌려서 내 손에 묻은 죄의 피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는가? 물이면 가능하겠는가? 아니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내 손에 묻은 죄의 흔적을 씻을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물로 씻거나 향수로 제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상징하는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피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점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사람이 정결케 된다고 가르치던 그 시대가 드디어 종말을 고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고 영생 얻게 하시는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을 첫 기적으로 주님께 행하신 것도 이제는 모든 율법의 시대가 가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장엄한 선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때를 따라 이런저런 모양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율법 속에 매여 산 세월을 길게 살았지만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었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나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속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문의 시대에 종말을 구하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물떠온 하인들 또는 연회장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았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았다는 말은 절묘한 신앙적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처음 것인 율법보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너는 역사 가운데 누가 제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모세스라고 단숨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모세와 예수님 비교해 보았을 때 처음 왔던 지도자 모세와 지금 나중 오신 예수님 비교해 보시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신 분이시기에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함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뿌리고 살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제사보다 나중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셔서 바치셨던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였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처음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함이 나중 것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시게 될 것을,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음을, 이제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될 것을 첫 사건에서부터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표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증상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자 가장 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감격해하면서 이제 역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가나온인집에 보시면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자칫 근심이 많아질 뻔하였는데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우울하고 염려가 많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고통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삶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되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꿈이 나타나게 되고 상실되었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희열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기쁨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물로 포도주 만드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능력 속에 살게 하신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기록하시기를 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처음부터 제시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바치셔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하고 정결케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암시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것이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상황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고통에 직면한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면서 이것이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삶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세상 속에서 호의호식한 그것만으로 우리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영광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는 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그릇된 삶의 종지부를 짓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진실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시고 영광된 삶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광된 길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셨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이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